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맨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정책 공조가 북한에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대북정책 접근을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긴밀한 조율은 북한에 매우 중대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됐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 인내해야 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긴 게임이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다음 행보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 3자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동중국해, 타이완의 해비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국제질서 존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중국에 대한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거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에 입국한 선수단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보도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칠레 태권도 선수가 기권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이 선수가 코로나 확진 후 열흘 동안 격리 조치를 받아 오는 25일 열리는 여자 57kg급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서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 입국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출전을 접은 최초의 선수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조직의 발표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오늘 현재 선수 6명을 포함해 75명입니다. 한편 2020 도쿄올림픽은 오늘 열린 일본과 호주의 소프트볼 오프닝 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소말리아에서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 알샤바브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은 어제 신디 킹 미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날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가 소말리아 정부와 협력해 수도 모가디슈 북동쪽 700km 지점인 갈카요 지역 인근에 대해 한 차례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킹 대변인은 이 매체에 알샤바브와 소말리아 군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어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공습에 대한 사령부 초기 평가로는 민간인 사상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도 이날 오전 11시 5분에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말리아 내 테러 조직을 겨냥한 미국의 공습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1월 1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군 전쟁구역 외곽에서의 드론 공습 정책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이 같은 공습을 일시 제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전국 혼란이 이어지던 아이티에 아리엘 앙리가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어제 취임한 앙리 총리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전까지 아이티의 사실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앙리 총리는 국민 통합과 안정 강조하면서 9월 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앙 리 총리는 취임 직후 법무, 경제, 재무장관 등 일부 부처 장관을 위임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대통령 암살 후 임시 총리직을 맡았던 클로드 조제프 전 총리는 IT가 전례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앙 리 신임 총리에게 단합과 용기 그리고 결단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모이스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IT 경찰은 추가 용의자로 경찰관 등을 체포했습니다. AP통신은 내용사를 IT 경찰청장이 어제 모이스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4명을 추가로 더 체포했다면서 이 중 최소 3명이 경찰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출산 정책을 담은 인구 장기균형 발전 총체에 관한 결정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사회부양비와 처벌 규정이 폐지되고 한 부부의 새 자녀 출산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차관들이 북한 핵 문제 대응을 위한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외교 차관 협의를 정리화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며 민감한 역사 문제 속에서도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전직 제재 담당 관리들은 제재가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 낮 동안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28도에서 3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차관들이 북한 핵 문제 대응을 위한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외교 차관 협의를 정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도쿄에서 최정관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가진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3국 공조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은 북한에 미한일이 함께하고 있고 대북정책에 있어 연대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에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라지만 내 동료들에 따르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반응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1999년 5월 셔먼 부장관은 당시 국무부 자문관 자격으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 함께 방북했고 그로부터 1년 5개월 뒤 조 제1부위원장의 방미가 이루어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번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거듭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대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협상 방식이라든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구체적인 협상 방안이라든가 보상 방안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악용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발표 내용도 공개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 거죠.
이번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는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열린 것으로 셔먼 부장관의 순방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협의에서 세 나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거의 열리지 않던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세 나라 차관들은 미한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종건 차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4년간 중단됐던 미한일 차관협의의 재복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차관협의가 세 나라 공조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협의회에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며 문제인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일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긴 게임이고 이를 위해선 미한일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바이든 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 차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고 두 차관의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 나라 외교차관 협의회가 다음 달 미한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열려 북한의 도발 여부 등 상황 관리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협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전반기 미한연합훈련 당시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의 경고 담화를 낸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지난 3월 달에는 비판 담화로 끝났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아니면 뭐 북한이 늘 하던 것처럼 도발의 행위로 이어질 것이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놓고 볼 때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미일은 서로 논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번 협의회에선 또 중국에 대한 견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세 차관은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중국해의 현상 유지를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하다가 최근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됐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다만 미국은 영내에서 이들 두 나라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양자협의를 가지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한일 두 나라 차관들은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 차관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가진 양국 실무협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모리 차관은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21일 한국을 찾아 23일 미한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갖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답변 대신 넓은 관점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관계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 나라 관계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유지, 여성의 권리 옹호, 영내와 세계 평화와 안보 촉진,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법치주의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3자 관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서 치유와 화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부장관 시절 3자 관계에 대해 많은 시간 노력하고 살펴왔고 이는 3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5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를 환영했다면서 당시 합의는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의 한 사례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도 역내와 국제적 우선 사안에 대한 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는 최근 주한 일본 외교관의 발언으로 더욱 경색됐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샤먼 부장관의 순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일 관계 전망은 어떤지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 포럼 선임 고문에게 들어봅니다. 글로서먼 고문은 2015년 한일 정체성 충돌의 공동 저자로 한일 관계와 일본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20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글로서먼 고문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주한 일본 외교관의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무산으로 이어졌는데요. 미한일 세 나라의 삼각공조를 강화하려는 웬디 셔먼 부장관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Mostly because I didn't expect her to get a lot done. In other words, what I'm just saying is that because I didn't expect the Deputy Secretary to accomplish a lot, it's not as if this particular.
셔먼 부장관이 삼각공조와 관련해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이 셔먼 부장관이 내려고 한 진전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외교차관 회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는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미국이 삼각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수준일 겁니다.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2017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진행되지 않았죠. 협의회 재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The president didn't believe in alliances, certainly didn't believe in that sort of trilateral cooper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나 미한일 삼각협력에 대한 큰 신뢰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관리들도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죠. 이번 협의체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은 동맹들에 거는 기대를 알리고 삼각협력에 그들의 안보도 달려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접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Absolutely. I mean, it's being heard. The question, of course, is that both parties in Seoul and Tokyo are going to Washington. They're both competing, I think, for Washington's favor. Neither of them.
그 메시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죠. 제가 보기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상대방 탓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 진전을 내기엔 양측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따지 못하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양측 다 정치적 동기가 없죠.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계기가 있을까요?
I think we have to wait until after the South Korean elections. Japan may well change its leadership.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 전에 지도부를 교체하게 되고 또 스가 총리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죠. 새로운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기다릴 겁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관계 개선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The national security bureaucracies in all three countries. In Seoul, in Tokyo, in Washington, they all understand the value of trilateral cooperation.
미한일 세 나라 안보 당국은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세 나라 국가안보 관리들, 외교관들, 국방관리들과 회의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경합하고 국내 정치 상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갈등의 골이 깊어서 이런 변수들은 도움이 안 되죠.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실과 공간,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 세 나라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First is North Korea, and Japan understands that North Korea is a threat. We see North Korea as a threat. For South Korea, it's an immediate threat. So the thing you want to do.
우선 북한 문제입니다. 미한일 세 나라 모두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에 세 나라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어떤 나라를 공격해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으며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하죠. 솔직히 중국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중국에 대한 억지를 생각하는 것을 꺼렸죠. 한국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전통적으로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계속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Unfortunately, with the radar lock-on incident of a few years ago, that too has become a bit problematic. And what was once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 이후 한일 두 나라 간 충격을 흡수하던 군사 분야가 그 자체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정치인들과는 달리 양국 군과 국방 관계자들은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사 사건 이후 군사 협력을 당연시하지 못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제언을 하신다면
You need to put the national interest above your domestic political interest. And that's easy to say, of course, but politics is politics.
국내 정치적 이득보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래의 도전들을 바라보며 역사적인 불만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변화, 기술주권, 사이버 안보 등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들을 인식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모으면 능력이 배가 됩니다. 한일 양국과 미한일 3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웬디 샤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일 관계 현 주소와 전망에 대해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 포럼 선임 고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샤먼 부장관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이 납북자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사진 넉 장과 함께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들을 만난 건 매우 가슴이 아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셔먼 부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도쿄의 미국 대사관저에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면담에서 납북자인 요코다 메구미와 다구치 야에코의 가족들이 참석했다면서 납북자 가족과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코다 메구미의 어머니인 사키에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기다리고 있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메구미의 남동생인 다쿠야 씨는 셔먼 부장관의 말에 힘을 얻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과거 행정부에서 제재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들을 초청해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제재가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재무부는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인 19일 윌리 아데예모 부장관이 제재 관련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개 행정부에서 제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관리 6명이 참석해 제재를 발전시키고 적용했던 자신들의 경험 등을 공유했다고 재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와 금융 제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외교정책이나 국가 안보 위협, 미국의 금융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이란 관점에서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아데예모 부장관과 참석자들이 효과적으로 잘 조율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미국의 기업과 해외 협력국들 그리고 합법적인 인도주의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를 포함한 제3자 기관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제재가 유의미하고 철저하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무부는 회의 참석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전직 제재 담당 관리들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OA는 이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 재무부 대변인실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5일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늦여름 무렵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정책 검토에 관여한 관리들을 인용해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는 아데예모 부장관이 여러 분야에서 이끌고 있는 관여의 일부분으로 미국의 경제와 금융제재의 사용과 절차 개선에 대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검토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의 효과를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제재를 더 강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재가 더 강력해도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스 베톨 미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0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선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ally want to shut that down, then keep one thing in mind. Sanctions work. We should not forget about.
베톨 교수는 이날 민간 단체인 천주 평화 연합과 워싱턴 타임스 신문이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서 제재로 인한 북한 내 석유 관련 산업의 수익이 67%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가 북한 정권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안보정책센터 그랜트 뉴샴 선임연구원도 제재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대북 제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적용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 위해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뉴샴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 달러를 거래하지 않든지 하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뉴샴 선임 연구원은 대북 제재는 그런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시행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작동하며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워싱턴 소재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벤도 선임 연구원은 제재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효과적인 제재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벤도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데 익숙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북한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할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제재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 벼랑 끝 대치를 하거나 중국과 완전히 단절할 준비가 돼 있냐는 겁니다.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옛 소련과 달리 중국은 세계 경제와 매우 잘 통합돼 있어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쉬운 상대가 아니라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지지와 국제사회 협력이 충분해야 하며 어정쩡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백톨 교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는 문제와 관련해 처벌을 하기 위해 외국 은행을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Victor 교수는 과거 이란 제재와 관련해 유럽에서 도이체뱅크의 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 등에 대한 외교 정책에서 금융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활동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금융제재를 통한 미국의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통신망 관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통신체계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외교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과 거래에 대한 경제제재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와 미 금융기관의 중심성은 미국의 경제적 지렛대를 제공하며 의회는 금융통신체계에 대한 제재 대상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왔다는 겁니다. 우회조사국은 특히 과거 대북 금융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기에 소재 국제 금융거래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스위프트와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 주고받는 금융 메시지 처리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란의 경우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 금융통신 시스템이 특정 외국 은행을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재 사용을 승인했고 북한의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최소 11,500개의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국제은행 거래망입니다. 2017년 초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내는 등 이 금융통신망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일각에서는 스위프트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17년 3월 벨기에 당국이 스위프트가 북한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이어 스위프트는 북한 은행 7곳을 시스템에서 퇴출시켰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퇴출된 북한 은행 7곳 중 위안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 4곳을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출시킨 것은 이례적이고 스위프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현재 국제 거래 지평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제재 가능성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스위프트와 유사한 자체 금융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의 새 시스템이 성공적이고 전 세계에 널리 적용된다면 미국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목표 증진을 위한 금융통신 혹은 교차거래에 대한 접근을 더 이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의회가 미국도 자체 금융통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새 국제 금융통신 서비스 공급자들이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 경제, 국가안보, 외교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반부패와 사이버안보 등과 관련된 국제 금융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금융통신 기준을 세우는 등 다자간 협력을 늘려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외교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 금융통신 시스템에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지, 제재를 부과할 경우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제재 조치가 미 국가안보 이익과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 제재 부과의 장점과 이점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국제 금융통신 체계가 미국의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지,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평가해볼 것도 제안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 2017년 제정한 적국들에 대한 제재법에 담긴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통해 6개월마다 북한의 국제 금융통신 서비스 참여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대통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순 미 의회에선 스위프트처럼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미 달러 접근 제한과 같은 3자 금융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브링크 액트, 이른바 원비어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말 제정된 원비어법에는 국제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오는 8월과 10월 사이 북한 식량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국경 봉쇄 속에 외부 지원이 중단된 데다 지난해 곡창지대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예년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키며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약 86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양국연도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량을 도정전 기준 약 556만 1천 톤으로 추산하고 110만 톤의 곡물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FAO는 북한이 수입이나 식량 지원 등으로 이 같은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오는 8월부터 10월 사이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6월 북한의 농업과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최대 13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인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지원단체들도 수확기에 접어드는 8월부터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0일 VOA에 북한은 사실상 거의 매해 여름 가뭄과 고온 등으로 곡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특히 지난해 이어진 여러 악재 때문에 올해 상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소장은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보통 연간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했던 북한이 이를 중국과 유엔 회원국 등의 식량 지원으로 메꿔왔다며 하지만 올해는 식량 사정을 평가할 유엔 직원들의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외부 접근이 꽉 막혔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이 상당한 어려운 시기가 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농업기술 등을 전수하는 미국 친우봉사회 측은 지난 2019년 이후 방북하지 않은 만큼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last shipment was, it was the winter of 2020. But you're right, we would send it twice a year, once during the transplanting season, the rice transplant.
이 단체의 대니엘 제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그동안 해마다 두 차례 모내기철과 수확철에 북한에 농업 물품을 전달하고 적어도 한 차례는 북한에서 작황조사를 벌였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막힌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농자재를 보낸 것이 2019년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종 북한의 협력 농장 측에 연락해 국경이 열리는 즉시 지원 재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 등의 고온 현상이 가뜩이나 수확량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웹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미 지난해 태풍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국경 봉쇄로 올해 식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두 달 정도 이어진 북한의 고온 현상을 올여름 북한 식량 사정을 어렵게 할 새로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The only thing I've read recently that's new from them about their concerns right now in this agriculture season is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곡물 수확을 앞두고 지속되는 매우 건조한 기후가 새로운 우려 요소 가운데 하나로 수확철에 과연 충분한 강우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뱁슨 고문은 말했습니다. 대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지난해 8월 초부터 거듭된 태풍과 홍수가 작황에 악영향을 줬다며 올 여름부터 가을 사이가 북한의 식량 안보의 한계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가뜩이나 국경 봉쇄로 농업과 관련한 외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 지난해와 같은 태풍과 비 피해가 발생한다면 북한이 더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이 최근 3개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약 1년 만에 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공급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연간 허용치의 5%에도 못 미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이 보고한 4월과 5월, 6월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정제유 91배럴을 북한에 공급한 데 이어 5월과 6월 각각 8,050배럴과 1,725배럴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3월치 정제유 공급량 4,893배럴을 보고한 데 이어 이번에 4월부터 3개월 동안 공급된 정제유 보고가 이뤄지면서 중국이 4개월 연속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6월 공급량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만 배럴을 넘기면서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6월의 공급량 1,725배럴은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의 월 평균 대북 정제유 공급량 약 15,000배럴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월 평균 3,500배럴보다는 약 3배 많은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게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3월부터 대북 정제유 공급을 재개했지만 올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양은 연간 상한선에서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23,759배럴로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4.75%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해온 러시아가 지난 5월까지 매월 대북 공급량을 0으로 보고한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중국을 크게 상회했지만 올해는 러시아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정제유의 종류를 휘발유와 등유, 경유, 잔유, 액화, 석유가스, LPG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할 때 톤 단위로 보고해왔지만 유엔 안보리가 올해 초 톤을 배럴로 환산할 수 있는 공식을 공개하면서 현재는 두 단위 모두 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동안 폭등하던 휘발유 등 북한의 정제유 시장 가격이 최근 크게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량 지원이 이루어졌거나 북한이 자체 비축분을 최근 방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자체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20일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의 경유 가격이 1kg당 6,800원 미화로 1.1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2일 12,500원 2.3달러까지 올랐던 경유값이 한 달 만에 반토막 난 겁니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도 15,500원 2.84달러에서 9,800원 1.66달러로 35% 이상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도 최근 평양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하락세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평양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달 각각 13,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랐지만 지난 15일에는 각각 7,000원과 5,000원으로 50%가량 떨어졌습니다. 쌀과 옥수수 등 다른 품목의 가격도 지난달 최고 가격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급락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 NK는 복수의 내부 소식 등을 인용해 지난 11일 북중 우호 조약 6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친서를 주고받은 직후 중국으로부터 정제유가 반입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정제유가 남포항과 북중 우이 송유관 등 두 곳을 통해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정제유 가격이 실제로 크게 하락했다면 수요 감소보다는 공급 증가 때문일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최근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would be politically understandable. So, and it wouldn't be surprising if China was trying to, you know, provide a signal politically that they were.
중국이 정제유 공급을 통해 북한이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뱁슨 고문은 또 데일리 NK 보도처럼 선박을 통해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들여오는 것이 북중 국경을 통해 식량 등을 들여오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유입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중 우이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가 아닌 정제유를 반입한 것은 새로운 방식이라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중국이 북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회성에 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뱁슨 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뱁슨 전 고문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북한 당국이 정제유 비축분을 풀어 가격 하락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북한 당국이 정제유 공급을 통제하고 비축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비축분을 풀어 가격 하락을 이끌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승 고문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군의 전략 비축미를 풀도록 했던 것처럼 군수용 정제유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했을 수도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들이 지난달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연구해온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도 중국 정제유 유입으로 인한 공급 확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떨어졌다는 얘기는 갑자기 시장에 수요가 공급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뭐 수요 측의 잔잔한 변화 가지고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고 데일리 NK가 파악한 내용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공식 교역을 통해서 들어간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물량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김경술 박사는 북한은 그동안 위태로운 수준에서 석유 수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외부 유입 등과 같은 공급의 작은 변동에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만큼 비축 역량과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경술 박사는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현재 북한의 석유 수요도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장마당과 장마당을 연결하는 그 수송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서비차라고 하는. 그 운송 네트워크가 지역 간의 이동이 좀 제한되고 방역 목적 때문에 지역 간의 이동이 통제되는 경우도 있고 장마당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간의 수공업 형태 가공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데서 사용하던 석유 수요도 많이 줄었다.
김경술 박사는 과거 북한에 상당량의 정제유를 공급했던 해상 환적이 줄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것도 이 같은 내부 수요 감소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조사국장은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소비재의 단기적인 가격 등락은 시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면서 시장의 모든 작동 원리가 당국에 의해 크게 왜곡되고 조작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서 담배 관련 물품을 대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생용품의 수입도 눈에 띄었지만 식량 수입은 없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소가 20일 공개한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394만 달러어치의 담배 관련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전체 대중 수입액 1,232만 달러의 32%입니다. 특히 완제품보다는 입담배와 담배 부산물, 담배 필터 등 담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담배가 328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담배 필터와 담배 필터 종이, 폭 5cm 이하의 담배 종이 등도 수입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기타 흡연용 담배도 수입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위생용품의 수입도 눈에 띄었습니다. 비누와 세제, 세척제 등 49만 달러어치가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됐으며 이는 전체 수입액의 4%입니다. 아울러 석유와 역청유가 460톤, 금액으로는 76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전체 수입액의 6%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의 수입품은 대부분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원자재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품에 식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권고들이 7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영국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외하고 관련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20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잔혹 행위를 파악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는데 이 기간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UN의 2014년 COI 보고서가 잔혹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을 조명하고 유엔과 국가들의 여러 권고를 했지만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권고안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2014년 COI 보고서가 발표 7년이 지났지만 북한 관리들은 계속 살인과 고문,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인 처벌, 강간 등 성폭력과 매매, 강제 낙태, 현대판 노예제도, 종교나 신앙에 기반한 박해 등 많은 인권 침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개혁과 성분차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한편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할 것 등을 촉구했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보고서 특별기구에서 유엔과 관련 기구들의 방관으로 인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인권 침해의 주요 특징이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CIA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가운데 특히 세 집단은 대량 학살 범죄에도 근접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독교인과 중국계 혼혈아, 적대계층 등 세 집단에 대한 일부 잔혹행위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대량 학살 범죄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이들 세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다양한 잔혹행위 등 박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되는 기독교인들, 중국에서 결혼해 임신한 여성이 북송될 경우 강제 낙태를 당하는 현실, 적대계층의 경우 대대로 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수많은 도전과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절대로 궁지에 몰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튼 의원은 영국 의회의 자유를 활용해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의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의적절한 보고서가 널리 읽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영국 정부 등의 다양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정부가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모든 북한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 등 모든 인권을 보장받도록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등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회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위협에 대해선 유엔 COI 보고서가 권고했던 표적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대한 유엔원장 7장을 제시해서 두 나라를 암묵적으로 시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원장 7장은 유엔의 무력 사용 원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특정 국가가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적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보호 책임, 즉 R2P에 근거해서 영국 정부가 관련 기구들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의회 보고서는 또 영국 정부가 유엔 COI 권고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해서 북한 관련 인권접촉그룹을 설립해 정기적으로 토론을 보장하고 인권 이니셔티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티모시 조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관은 이날 BOA에 보고서가 침체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되살리는 불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상하원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상계시키고 국회 안에서 이제 청문회도 열고고 유럽 내 안에 국가들이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영향력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거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항상 추구해온 한 가지 전략은 운둔의 왕국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국제적 관심이 북한의 고립과 비협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20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민주당 캐런 베스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앞서 지난 4월 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직계 이산가족들의 상봉 절차를 시작하고 양측이 시범 상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산가족 규모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적십자와 같은 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명단에 있는 회원을 서로 연결하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은 이보다 하루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그레이스 맹 의원이 주도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원으로 회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최근 베네수엘라 주민을 돕기 위해 4억 7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마두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으며 또 다른 수백만 명은 국내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중순 열린 국제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 회의에서 4억 7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와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 주민 3명 중 1명은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의료체계는 거의 붕괴됐으며 인도적 위기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앞을 다투어 나라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천만 인구 중 560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이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인접국 17개 나라로 빠져나간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또 이 자금은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주민 700만 명도 도울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새로운 인도적 지원이 베네수엘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의료, 식수, 구호시설, 법적 보호 같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인도적 지원이 여성, 청소년, 동성애자, 원주민 같은 취약계층과 코로나 환자들을 특별히 돕고 보호할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베네수엘라 피난민들과 이들을 받아준 지역사회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위기를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계속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서 전하는 국제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뷰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